깍두기처럼 서로 인사들을 좀 나누십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10장을 아마 하다가 했지 싶은데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에서 15, 그 다음 이어서 요한복음 8장 4. 오늘 뒤에 그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휙 넘어가고요. 진짜 휙 이렇게 넘어가고 뒤에 우리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삼위일체를 보니까 얼마나 켈빈도 조심스럽게 이걸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는 게 광신자들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성도 여러분들 광신자라고 들어봤죠? 광신자라고 막 유별나게 믿습니다. 왜 유별나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 말고 자기는 직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직접 계시도 주시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직접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 특징은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근데 우리는 직통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둡니다. 그런데 이분들 직통계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꿈에 뭐 누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더라, 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가 하면요, 이제 마귀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꿈에 자는데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야 내 말 들어볼래 그러고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꿈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구별도 안 되는데 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늘 어느 테두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쁜 존재들이 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이 무엇으로 가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구별할 게 없죠. 상당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주시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예, 너희 아비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 놓고 가장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라틴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 그러면 되죠? Sola Scriptura. 한번 하십니다. Sola Scriptura. 예,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뭐 성경 말씀 열심히 봐도요,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라, 노후에는 저렇게 살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들면은 절대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푸른 초장에 산골에 들어가서 수수 심고, 나물 심고, 옥수수 심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런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떤 분이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그렇게 가서 살지 말라고. 복작복작 돼도 사람 속에서 살아라고. 뭐 부딪히고 이래도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전원주택을 가지고 빠져나갔다, 그럼 그 사람 빨리 죽는답니다. 그런 거는요,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리고 무엇인가 재물이 있으면, 재물 애들, 뭐 나중에 줄 땐 다 주더라도, 먼저 주고, 너희들 나한테 용 좀 두둑이 줘야 돼.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알았어?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용돈 다, 참, 자기 재산 다 주지 말합니다. 자기 살아있을 때 부부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소박하게 다 하고 나중에 물려주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애들 손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거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눈치 베이고 얼마나 그런지 모른답니다. 다 드신 분은 할 수 없고 안 주신 분들은 좀 갖고 이렇게 좀 누리세요. 좀 이렇게 평일날도 잡아서 저 브로드웨이 쇼도 한번 보러 가, 뮤지컬도 보러 가시고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성경이 그런 걸 금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금합니까?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오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것을 금합니다. 하여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유일한 책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미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한번 보시면요. 혹시 10장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예, 10장. 10장 큰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10장부터 한번 맞죠? 예, 우리 10장 빨리 맞힐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10장. 큰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모든 미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10장은요, 짧아요. 이교도에 관한 이야기고, 11장이 무서운 얘기예요. 10장은 우리 이 기독교 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11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10장 1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십니다. 우리 10장의 괄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은 피조물들에게서 알 수 있는 속성들과 일치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다 지어볼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하고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 첫사랑 해봤습니까? 그 처음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성에 대해서 눈이 반짝 떠어졌을 때 막 얼마나 불같이 사랑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우리 속성하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속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들을 읽어보면 뭐 자비로운 거, 인애가 있고요. 공평한 심판할 때 공평이 있고, 세 번째가 정직한 거. 하나님 정직하십니다. 우리도 정직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직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2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진짜 인격적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십니다. 3번 괄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3번 괄로 시작.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계시되었으므로 우상 숭배는 더욱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핑계할 수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면 무슨 신이여 그럴 때는 전부 무엇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단수로 표현한다 그럽니다. 단수로. 복수로 표현 안 하고 자기들 신 막연하지만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하고 10장입니다. 10장.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요 10장은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서클이고, 11장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켈빈의 타켓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1500년대로 넘어가서, 1600년대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몇백 년 전으로 올해가 켈빈 태어난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그러니까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켈빈이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신랄하게 막 혹독하게 이야기할 때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가톨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랄하게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이 켈빈이요. 적그리스도라는 그에 대해서 막 글을 쓸 때를 보면은 교황에 대해서 얼마나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빼앗아 먹는 존재, 교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11장. 우리 11장 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제목. 시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불신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볼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놓으면 가슴에 와서 닿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우리를 잡아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상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로 1번. 관로 1번. 하나님께서 가시에 보이는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어떻게 한다고요? 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성경구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요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Ten Commandments. 제 두 번째입니다. 제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무엇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무엇도요?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 무엇이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엇인가는 절대로 못 만들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이것저것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시는데 밑에서는 뭐합니까?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막 눈에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연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주실래요? 예, 출애굽기 32장 1절하고 4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런 성경 구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만들지 말으라고.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대.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님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 많죠? 3살 많은 형입니다.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대.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요?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들면 안 돼. 만들면 큰일 나.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뭘 만드나 하면요. 자꾸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크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꾸만 금송아지를 너희 자녀들과 너희 부인들의 귀걸이 뭐 이런 거 장식고 있으면 거물로 된 거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이게 사람의 최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확실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걸 해달라 그러고 들려달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자꾸 떠날라 그럽니까? 보여달라 그러고 확실하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Only 성경이라고 성경만 있으면 되겠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중에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불안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누군가 없는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애굽의 우상이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막 불안하게 눈에 보여주셔야 되고, 귀에 들려주셔야 되고, 그럴 때는 성경 말씀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도 나 사랑하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도 나 언젠가 가서 만날 거야. 이런 배짱이 두둑하게 생기는 게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도 디밀고요, 막 예언하는 분한테 가서 막 예언도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의 영을 가지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막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위에서는 지금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밑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더니, 가지고 왔더니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한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2번 또 한번 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로 2번, 제가 그 한자도 넣어놨습니다. 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하나님을 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만드는데 조각물같이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이 됩니다. 모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는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요, 애굽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애굽은 특별히 뭐를 숭배합니까?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젖어들어가지고, 아, 신 그러면 어뢰의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왔더니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랍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신이라 그러면 전부 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안 보셨습니까? 주피터가 안 그러죠. 그 사람 주피터를 안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리스에서는? 예, 제우스. 뭐, 하여튼 그리스에서 나오는 신들은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가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이건 저런 형상이건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합니다. 뭐 어느 때 가면 곤충 모양이 있고요, 물고기 모양이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괜찮다고 그러지 않고 전부 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거로 되어 있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3분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묶여가는 게 우리 주변으로 들어옵니다. 셸빈이 머리가 참 좋은 분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자기들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3번. 관로 3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도 형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시내산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있는데요. 막 구름이 확 피어오르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막 오르면, 아, 저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래서 그걸 막 붙여놓고, 그 그림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내서 그거를 보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든지, 그거를 보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번입니다. 3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템플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템플을 지으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딱 발견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배 말고 또 인디아나 존스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법궤 인디아나 존스에서 봤죠. 성경책 어디에 가면 법궤가 딱 나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니까 만들어서 나왔고. 왜 법궤를 하나님께서 없앴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있다는 상징의 표현으로 무엇을 이 땅에 하나님이 두는 걸 허락했습니까? 법궤에 두는 걸 허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못 찾게 하죠, 그죠? 법궤를 없애버립니다. 왜요? 그런 거 있으면요, 하나님을 숭배 안 하고 법궤에 있는 데 가서 엄숙하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미국의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메이슨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자꾸 커지고 우리가 교회를 많이 쓰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다른 데 어디 갈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모르고 프리메이슨 자기들 예배 드리는 데로 가봤습니다. 야, 정말요. 또 머리카락이 쭈삐쭈삐쭈삐 막 쓸 만큼 아주 이상해요. 그 예배 드린다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입니다. 앞에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뭐가 있고요. 뭐 제단이 있고 뭐 한데 그 앞에 보니까 각도기 있잖아요. 그죠? 각도기, 그 다음에 콤파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프리메이슨은 저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한다고. 그 왜 신성시하냐 그랬더니 이분 설명이에요. 이분 설명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석공과 목공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도구를 썼다는 겁니다. 연장을. 뚝딱뚝딱뚝딱 하고, 쇠소리 안 들리게 저기 멀리서 이 돌은 다 딱 깎아서 왔고, 거기에 전부 연장을 썼는데, 그 연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신성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만 들어가면요,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거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할 것을 만들라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얻어받는다는 겁니다. 아, 참. 그런데 그 분위기는요, 말할 수 없이 아주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거기는 누구 이렇게 끽해도 모를 정도로 아주 막 이렇게 막 엄밀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엄밀하고 이상해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속은요, 자꾸 그렇게 무엇인가 놓아놓고 느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해서 형상을 보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우리가 큰 헤비한 이야기를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십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조각도 있지만은 4번 가보시면요. Images and Pictures.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베드로 그림이 있고 아니면 뭐 있는 뭐 교회 그런 것들 쫙 붙여놔놓고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쫙 붙여놓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해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냥 일견 생각하면 딱 한번 딱 생각하면 뭐 괜찮지 뭐 은혜 받고 그런데 지금 켈빈이 이야기하고 그다음 교회 역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붙어가지고 오래 있으면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그냥 안 있는다는 겁니다. 손을 모으고 손을 겉으로 안 모아도 마음속으로 손을 모으고 빌고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그럽니다. 그건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4번 한번 보십니다. 4번 형상과 픽처, 그림들, 화상은 성경과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은 자유로워져갖고요. 막 교회도 스테인드글래스 있잖아요. 스테인드글래스입니까? 예,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해놨는데, 진짜 개혁교회와 진짜 장로교회와 진짜 켈빈주의 교회들은 그런 걸 안 합니다. 요즘은 뭐 다 그냥 그걸 섬기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식까지 이렇게 해놨죠. 지금 이 글이 썼을 때는요 아주 피 튀기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과 장로교회들과 이런 데는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러는 게 자꾸 이렇게 뺏겨져 가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저분 참 대단한 분이지 나도 베드로처럼 돼야지 이렇게는 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 이런 걸 자꾸 줄어드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형상과 화상은 성경과 반대된다. 이런 거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이런 거를 주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뭐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캐톨릭은 이제 그 대답을 하나 그러면 이건 이제 캐톨릭의 맹점이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변명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인들이 글을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 설명이에요.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성스러운 성경을 대신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교인들한테. 근데 중세 가톨릭은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성도님들 모여 있는데 뭐로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처음 라틴어로 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떨 때는, 그래서 글들을 보면요, 신부님도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라틴어로 된 거 어떨 때는 읽기도 하고 주로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성도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게 중세 시대 때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한 작업들이 뭡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이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을 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 속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어야 이거는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발음 만난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파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뭔지 한번 봅니다. 시편 115편 4에서 7. 이제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시편 115편도 그렇고 135편도 그렇고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 어떤 겁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람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딱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오, 예쁘네. 뭐 그러다가요. 그 자리에 한참 있으면 거기에 경외심이 발동합니다. 리스펙트를 하고요. 안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진짜 우리 말 들을 것 같다. 귀도 봐, 귀. 우리 귀 있는데 들을 것. 이렇게 돼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요. 5절. 입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합니까? 맞지 못하며. 7절 다 같이 공격하십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로 못하느니라.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놀라는 거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마지막 시대 우상은 성경을 보면 뭐 합니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희한한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옵니다. 어쩌면, 막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놓는지, 아마 안 만들겠습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누가 와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자기 칩을 다 넣어놓잖아요. 여기나 여기에 칩을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상이 그걸 다 이렇게 읽어보고 요 놈은 어떤 놈이구나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상은 뭐를 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손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그런데 사람을 이걸 끄집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희한해. 모세가 위에서 지금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밑에 뭐합니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또 한번 가보십니다. 그래서 5절.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뭐 따라가고 판단도 하고 뭐 살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은 우상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그 사람이 뭐든지 간에 우상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켈빈의 이 책을 보면요. 교황에 대해서 이제 내리 까기 시작을 합니다. 교황주의자들, 그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요. 교황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교황주의자들은 우상은 성결한 책의 역할을 한다. 우상은 성결한 책의 역할을 한다. 캐톨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전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성결한 책의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캐톨릭이 주장하는 거는 그분들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예배의 대상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캐톨릭 믿는 사람들 다 교회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상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예,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기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잘 만들었다, 안녕, 이렇게 하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이게 우상 교황주의자들은 우상은 성결한 체계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저기에 뭐 예수님의 무슨 뭐 세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유리창에다 그려놨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오, 맞아. 예수님 그때 뭐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켈빈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 성경인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교회의 교리 역시 우상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요약해놓은 것들을 보면요. 어떤 교리도 우상을 정당화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상을 지은 캐톨릭에서도 자기들은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은 우상이다라는 거죠. 1년에 한두 차례 교황이 큰 그걸 하죠. 그쵸? 큰 그 미사를 집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미사를 집례할 때 마리아상 큰 거를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 어디 파티마에서 갖다 놨다 그러던가. 그리고는 직접 그 마리아상에 절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분들의 이 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니다. 7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자의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은 성결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거로다라도 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켈빈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그러면 왜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8번 관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상의 기원, 유형적인 신격에 대한 인간의 욕구. 왜 그러면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형상을 만드는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그럴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까이 있었던 죽은 자를 존경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니 누가 보고 싶어 이러면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질러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장사했다 그러고 성경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 그 책을 보면요, 아예 우상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뼈빠지게 20년 가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외삼촌의 사촌 형들이 이렇게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기 재산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유 안되겠다, 얘기를 떠나야지. 그런데 떠나려니까 이게 호락호락 떠나지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야밤 뭐합니까? 도주. 밤에 도망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도망갈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망갈 때는 속도를 생각해야 되죠. 도망갈 때는 속도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많이 갖고 가면 안 되죠. 도망갈 때는 어디 숨을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쫓아오면. 그래서 많이 안 갖고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몽땅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갑니다. 며칠 도망갑니까? 열흘 도망갑니다. 열흘.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외삼촌이 보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친척들을 다 몰고요, 며칠 동안 쫓아갑니다. 7일 동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3일 도망간 거 발각이 돼서 7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도망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400km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도망갔을 때 이 외삼촌이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와서 손은 못 대고, 야! 뭐야? 가려면 말하고 가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뭐로 트집 잡죠? 왜 내 우상을 훔쳐갔느냐? 왜 너희 거 갖고 가는 거는 좋은데 왜 드라빔 왜 갖고 갔냐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든지 그게 나오면, 훔쳐간 자가 나오면 적결 처단해도 좋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찾잖아요. 못 찾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 못 찾고 가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버지 우상 그걸 갖다 놓고 섬기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걸 훔쳐가지고 가다가 지금 이런 일 닥치니까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너 내냐 그러면 그 안장을 뒤져보면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라 그러죠? 아빠 나 달거리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못 내려. 그래서 이제 고기 만조사를 보냈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게 웃겨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호한다, 인도한다 그러는데도 우상을 막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막 인도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없애라는 겁니다. 다 치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각도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 괜찮겠지. 그리고 하나 엉거주춤 들어오면요. 그게 얽혀가지고 계속 묶여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8번 그렇죠. 그렇죠? 9번. 이제 9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 우상 숭배에 빠지게. 그거는 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러면 가슴속으로 하나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내가 미술 전공을 했는데 그럼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작품 만드는 거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켈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가면은. 이 켈빈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20대에 이 글을 썼거든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때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9번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걸 알려서 살짝 한번 읽어드립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수단으로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한 사건을 일으키시면 기념으로 뭘 이렇게 세우거나 만들거나 하면은 그러나 우상숭배로 그게 빠지게 되는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좋은 죄송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꾸 얻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사람은 그게 우상으로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올 때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싫습니다. 처음에는 와 만나 그러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만나만 주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성경 보면 만나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혹시 맛있다 치더라도 그거 매일 365일 몇 년 이렇게 먹으면요. 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무지무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야 되는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로 다니면서 막 길 때문에 입이 툭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요. 막 돌멩이를 차고 불평불면하다가 어느 불평으로 갑니까? 막 먹는 거 갖고 타박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먹을 게 크게 많고 짜릿한 것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아니 뭐 그런 불평하니까 사람마다 다 침이 돌죠. 그렇죠? 이 머리에서 내하수체가 뭘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이 돌고 그걸 그리워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불뱀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불뱀 다 모여봐.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넷. 가서 물기 시작해요. 수도 없이 많은 불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물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수기를 보시면. 그때 이 사람들이요. 모세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서 제발 이걸 없애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예.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같이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막 급하게 누굴 시켰든지 자기가 만든지 급하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것을 본즉 뭐라고요?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본즉 살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저기 아마존에 있는 사람도, 저기 무인도에 있는 사람도, 저기 맨하탄에 콧대 높은 사람도, 파리에 콧대 높은 사람도 다 예수 높이 달린 것을 봐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노뱀 어떻게 깨요? 노뱀 어떻게 깼겠습니까? 이게 이제 참 사람 된, 아니, 그게서 노뱀 이제 누군가 모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어디 치우거라. 저거 없애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 엔띠 오, 기념품, 수분이요. 그러고는 이걸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인데 살짝, 이거 있잖아. 옛날에 이거 보고 사람들 병 나왔거든? 그래, 나 지금 배가 아프고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와봐, 와봐.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뭐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있죠. 언제까지 비나이다입니까? 몇 백 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집에 있는 나쁜 것들 다 갖다 내놓으라고. 하나님 위에 섬기는 게 있으면 다 부수자고. 그리고는 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때 뭐가 나옵니까? 수백 년 전에 노뱀을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노뱀에 분향하는 이 노뱀이 그냥 나오는 거 있죠. 어떻게 된 거야? 여기 가서 다 분향하고 섬기고 비나이다 그런 거 있죠. 아, 우리 성경 구장 열왕기 하 18장 4. 이게 우리예요. 그게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걸 압니다. 절대로 형상이나 화 그림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예. 오늘은 매설 오르셨나봐. 예,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 매상이 잘 오른 날은요, 피곤해도요, 목소리가 크시더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히스기야. 예, 내일 매상 오를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해서 지금부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뭐 요시야 종교개혁도 있지만 작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여러 삼당을 제하며 어려워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성대로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갖고 어떡합니까?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딱 숨겨놓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짠 보여주니까 뭔데? 여기 기도하면 들어주지. 짠 뭔데? 이거 와서 분양하면 여기 하나님이 뭐 영특한 뭐를 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걸 여기를 향해서 분양하고 손을 모으는 거 있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떡하라고요? 이런 거는 싹 다 없애라고. 무엇만 필요하다고요?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예. 네. 이거 뭐 처음에 그 숨겨놨을 때 그거 뭐 이렇게 뭐 나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9번입니다.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우상 숭배 같이 해서 막 숭배했습니다. 10번.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 속으로 자꾸 좁혀서 들어오죠. 그렇죠? 10번. 교회에서의 형상물 예배. 아, 교회는요, 이 학자들이요, 이렇게 형상물을 세워놔 봤더니 처음에는 뭐가 있네, 다 그러더랍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앞에 손을 모으고, 손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 그 앞에서 마음의 손을 모으는 거 있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만 예배해야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자들 있으면 성자들을 이렇게 힘입어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마리아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형상은 상징적인 것뿐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껏 어느 상징물도 어느 그런 그림들도 우상같이 해서 사람의 마음이 모여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히스기야가 이 뱀을 없앤 것처럼 그 뱀도 그냥 치워 이제 다시는 그거 하지 마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갈아버려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마 적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그냥 상징물인데 그러다가 오 저거 이렇게 하면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는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으게 되고 속으로 빌드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앞에 가서는 다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건. 11번. 교황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게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회피. 그들은 형상물에 표시하는 존경을 그냥 우상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라 말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켈빈 얘기가 교황주의자들은 형상물에 표시하는 존경을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봉사는 뭐고 예배는 뭔가 나중에 그걸 다루는데요. 하여튼하고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상은 없애야 합니다. 우상은 쳐다봅시다. 보지도 맙시다. 예, 네, 그건 왜냐하면 그 존경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존경심이 생기고 자꾸 마음이 모아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말자고. 12번 이제 그겁니다. 우리 아이는 예술에 재능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12번 예술의 기능과 한계.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이나 어떠한 그림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렸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렸으면 참 잘 그렸다. 아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이거로 그냥 끝나야지. 그게 어디 오랫동안 걸려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되거나 가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는 영역을 넓혀놨습니다. 예술 작가들이 그런 것들은 해도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자질을 인정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3번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3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교리가 순수하고 건전했을 때 교회가 형상물들을 거절하였다. 아멘! 언제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리고 언제 그런 것들에서 손을 모으지 않고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든든히 든든히 성도들 가슴 속에 있고 교회가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던 동안에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 시작해서 500년 동안에는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 말씀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고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할 때는요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500년 순수한 교리가 말씀이 우세하던 500년 동안에는 없었는데 일반적인 형상물이 없었는데 잘 기억하시기를 그런 순수가 점점 없어질수록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들을 놓고 이제 드디어 교회에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는 막 와장창 들어왔죠.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어떤 성당은요, 막 4만 몇천 개의 사람 뼈다귀나 그다음에 해골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누가 보여주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해골 성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이 커튼 이랬습니다. 해골성당.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내부로, 예. 지금 안경 좀 보고요. 요런 게 지금 다 해골이에요. 요거 전부 해골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전부 해골들입니다. 또 딴 거 있습니까? 예, 이게 전부 해골이에요. 해골입니다. 또요? 예.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은요. 전부 해골이에요. 이게 전부 해골이에요. 해골. 예, 심지어는 이런 것들로도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되죠. 이게 성당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당 안에. 또요? 예, 뭐, 1870년대에. 이제 이거 다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왜 이런 거를 갖다 놓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자고 갖다 놨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또 나왔네요. 보여요? 오늘 밤에?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다 한번 반성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캐톨릭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도요, 얼마나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오직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예,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14번.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14번.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요 니케아 종교회의는 초기에도 니케아 종교회의가 한번 있었고 두 번째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회의에서 그러니까 연도가 있죠. 그렇죠? 787년 가서 형상물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는 형상물을 설치해도 좋다. 그리고 형상물을 예배에 사용해도 좋다. 이게 한 8세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한 500년 동안은 순수하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됐고, 그다음부터는 살짝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걸 회의하면서, 처음부터 회의해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살짝살짝 들어오고 막 많아지니까, 787년에 좋다. 그러면 들어와도 좋다. 다 붙여도 좋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막까지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타락입니다. 어마어마한. 15번. 성경에 대해서 또 이 우상을 숭배하고 승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야곱이 죽을 때 막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럼 지팡이 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걸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고 자던 돌에다가 막 기름을 부으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상 숭배하고 이런 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16번. 형상물에 대한 모독적이며 무서운 주장. 여기까지 하고 그러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창 이런 형상을 숭배하고 한창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상 예배를 싫어하고 이런 형상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문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저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저런 것들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아니라 그러고 막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파문을 시키고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 앞에도 머리를 조아려서 분향을 하는데 성자들 상에다가 분향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은가?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성자들 앞에도 분향을 하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요. 감리교에서 우리보다 이런 게 조금 강합니다. 감리교가. 감리교가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입는 거나, 앞에 뭐 하는 거나, 이런 게 우리보다 좀 강하고, 장로교나, 개혁교나, 이런 거는, 이런 걸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극에 달했을 때는요,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막 파문시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게 나중에는 신념이 되고 그런 거 있죠. 성경보다 더해집니다. 제7기 성경대학 환영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잠시 쉬고요. 우리 12장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 제가 기도 잠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딱딱하지만 우리 또 몇천 년, 몇백 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잠시 쉽니다. 또 아름다운 간식을 준비한 또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힘내어서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시고요. 좀 이렇게 쉬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는 거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 더 잘 들어주시는 거 혹시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는 다 맨 얼굴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군지 얼른 구별하신다고 하도 고치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보시는데요. 12장은 우리 제목만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12장요.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우리 12장 큰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아멘. 3번, 그 12장 중에서 3번 관로 한번 보십니다. 3번.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더럽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13장 들어갑니다. 13장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쟤는 굉장히 간단히 할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13장은요. 설명도 많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껏 똑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똑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들이라서 표현들만 대체로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켈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그분이 한 하나님이며 그분이 서로 이렇게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로서 이제 좀 이따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Three persons로서 있는 게 믿어지면은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삼위일체가 믿어지면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굵게 막 많이 썼는데요. 주로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삼위일체가 달라서 나옵니다. 우리하고 삼위일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 그럴 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삼위로서 이렇게 에센스는 같은데 사역하시는 그 퍼센지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사람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지만 이건 신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삼위일체라는 거라도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바깥에서 용어를 빌려와서 썼지만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 전부 어디로 빠집니까? 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 있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위일체가 믿어지면 이 삼위일체 이론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그냥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도님들 삼위일체 믿어지세요?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으세요? 한 분인데 이상합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한 분인데 그 세 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그게 믿어지면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제가 어렸기 때문에 영어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일체 할 때 위가 뭡니까? 그러면 three persons,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persons는 사람이 아닙니다. 1번,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고 본체신데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꾸 이단이 튀어나와갖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 중에서 A, B, C 4세기 정도에 그때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께서 이 신학 용어예요. 이 용어를 옛날부터 이렇게 쓰게 이렇게 만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해시키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한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 근데 집에서는 나보고 아빠라고 그래. 회사에 가면 나보고 사장이라 그래. 내 친구들하고 만나면 내보고 동창생이라 그래. 친구라고 그래. 근데 한 사람인데 내가 역할이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도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믿어지면 참 재밌만 믿어지면 그게 더 설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고마운 거라는 겁니다. 그게 참.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봐라, 물. 물이 그게 이 공중에 이렇게 떠올라가면 같은 물인데도 구름이 되어 있고 그게 무거워져서 내려오면 그게 물이고 그게 얼어가지고 얼어버리면 얼음이 되고 근데 같은 물 분자 H2O인데 그게 세 가지 아니냐?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한번 수학을 해보자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긴 거를 제가 짧게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머리 인간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스칼라즈, 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다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immeasurable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번. 하나님 본성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세 분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 세 분이라는 데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거는 뭐 죽어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렵지만 논쟁 없이 믿어지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거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그 2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상과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또 다른 특성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홀로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삼위일체와 위라는 표현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는 말이므로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다. 왜 이런 거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삼위일체 교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절대로 않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이단들이 얘기를 해도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참 희한한 거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교리 맞는 거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가니까 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이 돼가는 겁니다. 3번 보십니다. 4번 보십니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위해 삼위일체나 또는 위와 같은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거 바깥에 성경에 없는 용어니까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나 위라는 용어가 거짓 교사나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5번. 그런데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 빨리 넘어가는 이유 알겠습니까? 이해만 되어지고 믿음만 지면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켈빈이 했는 걸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신학적 용어,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 삼위일체 그런다고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설명을 못하면 왜 이 말을 씁니까? 그러면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해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하는 이 한 점에 일치한다면 이 용어들이 잊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직하게 고백된다면 구태여 이 용어에 대하여 다 말할 필요도 없다. 삼위일체가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면은 구태여 이 용어 가지고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어는 아주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접근해서 설명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얘기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막 뚫었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여러분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 필요 없는 논쟁은 믿어지면 됐다는 거예요. 믿어 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럼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 거 믿으세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요. 에센스는 같습니다. 영광도 같고 다 같은데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다 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6번.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개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는 위, 삼위라고 하는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한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제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하여 저들과 구별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통은 할 수 있으면서도 하는 사역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거는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있더라. 그 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세 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three persons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사역이 다르면서 한 하나님이면서 본질은 같은데 그분들이 맡은 역할을 따라서 다 이렇게 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말도 어쩌면 조금 좀 이상한지 몰라요. 7번 한번 보십니다. 넘어갑니다. 7번. 7번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게만 내려왔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에서는. 그래서 7번. 말씀의 신격.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지금부터 제가 5분만 좀 뺏을게요. 빨리 좀 이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요. 상세히 설명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 삼위일체를 얼른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3.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신격. 한번 읽으십니다. 1, 2,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은 예수님인데 말씀은 그 후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막 주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창조 시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용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삼위일체라고 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위자라는 거는 person자라는 거고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8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응애 그럴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응애할 때 계신 게 아니라 그때는 몸을 입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게 8번입니다. 말씀의 영원성.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요거요.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자 그랬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읽자 그랬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 여기 예수님, 여기 예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 땅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삼위일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런 얘기가 얼른 나옵니다. 9번. 우리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면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요. 성경 구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님 장차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사람은 한 아기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이런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흔들림은요, 저기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 보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천사들에 대해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신약시대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느 학자든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 구약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타나는 그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는 그 다음 설명하는데 다음 보면 하나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은 나중에 신약에 나타나셔야 되는 성자 하나님이 그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는 다시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10번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4, 25. 다니엘의 친구가요 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던져놓잖아요. 몇 명을 던져놓습니까? 3명을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왕하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몇 명이 안에서 있습니까? 4명이 있잖아요. 그 한 명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느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제2위격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번 오셨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집어넣었습니다. 불에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 불러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명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맞습니다. 2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성육신하지 아니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하나님에 관한 거는 말이 돼? 뭐 하나님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합니까? 성부 하나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내려가셔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 한 명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11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사도들의 증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12번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 많습니다. 13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을 통해 입증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신 사역과 이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뭐 중풍병, 문둥병, 뭐 맹인, 농아, 귀신, 뭐 자연에게 명령을 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4번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 신성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입증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역하신 게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도 운행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내가 만든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어렵기도 하면서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 부분에 와서요 목사님이나 학자들이나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요? 제 설명도 부족할 뿐 아니고 켈빈의 설명도 부족할 뿐 아니고 어느 누구의 설명도 부족합니다. 믿어지면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세 분이 아니고요.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아도나이 엘루헤노, 아도나이 에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라고 제가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세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왔다니까요. 우리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다음 성경 구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우리가 잘못 적었구나. 예. 그다음 보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미안해요, 집사님 잘못 갔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닫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15번 우리 제목만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신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 성경 보면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넘어갑니다. 16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몇 번입니까? oneness.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person은 몇 개입니까? 17번. 삼 위로 계십니다. 그러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8번.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사역, 성경을 보시면 또 다 다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역은 다 다릅니다.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뒤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내가 가면은 이제 아무도 없잖냐, 누구를 보내겠다 그럴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19번, 18번, 19번 다 같은 얘기고요. 20번.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한 분으로 계십니다. 21번부터 이제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뭐 누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단의 근거, 모두에게 대한 경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이단들. 제가 아까 여호와의 증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이때 탄생했다 그럽니다. AD 4년에 탄생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통일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통일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가 하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더라고요. 이제 90몇 살이 돼갖고요. 돌아가실 때가 됐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분, 돌아가시면 이제 그 교는 난리가 나죠. 왜 난리 납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후에 어떻게 이 교가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해놨고, 그 와이프가 아직은 좀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체제로 이제 다 넘어갈 교리들까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여기에는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딱 빗나가면 이단이에요. 딱 빗나가면. 23번. 읽습니다. 시작.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24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도, 성자님도, 그 성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위는 공통적으로 신성을 소유한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26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육식 하신 말씀이 성부에게 예속된다는 반증은 하나도 없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 성부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27번. 반대자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대자들은 이레네 이우스를 잘못 인용한다. 이레네 이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도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시절에 자기 삼위일체 믿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 안 믿는다 그러면 죽으니까. 믿는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글 같은 거 써놓을 때는 자기 못 믿는다고.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예수는 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보십니다. 터툴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인정을 받은 학자들은 모두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증하였다. 아멘. 어느 누구도 정통적인 교회를 섬기고 정통적인 교회를 하는 사람 치고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다 이단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삼위일체 교리는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지금 오기 10분 전까지 오늘 제가 5분 전에 교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게 다 보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저만 보면 되고요. 성도님들은 뭐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 몇 위가 계신다고요? 3위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늦은 저녁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귀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갔는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리를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지만 그분이 삶 위로 계신다고, 이렇게 그 다음은 설명을 못해도 그것까지만은 확실하게 이해하는 우리들 되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귀한 깨달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적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